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제도를 폐지한 것은 잔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카의 수혜를 받았던 청년들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발동해 도입한 뒤 2년마다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난민 할당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제기한 소송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럽연합 EU가 해당 제도를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U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대거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몰려들자 두 나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난민 16만여 명을 2년에 걸쳐 회원국들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는 난민 할당 조치에 반대해왔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재판 과정에서 난민 할당 제도를 결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이 제도가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써온 유명 언론인 가우리 랑케시 기자가 어제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랑케시 기자는 인도 벵갈룰루에 있는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 탄 괴한이 쏜 총탄을 머리와 가슴에 맞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랑케시 기자는 여당인 인도 국민당 회원들을 도둑이라고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등 힌두 민족주의 단체에 대한 신랄한 비평으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언론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언론인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지난 1992년 이래 기자 27명이 정부 등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살해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데 두 사람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지만 원유 공급 중단 조처가 민간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년간 진행된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20차례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올해 3월과 7월 사이에도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며 목격자와 피해자 의료진과의 인터뷰 내용과 위성사진, 현장사진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는 지금까지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해왔습니다. 보고서는 화학무기뿐 아니라 시리아 사태가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규정과 인권 규정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오늘 카리브해 북쪽 섬들을 강타했습니다. 어마가 상륙한 안티구아와 버뮤다 지역에서는 대부분 가구에 전기가 끊겼고 많은 사람이 집을 나와 대피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어제 최고 등급으로 상향된 허리케인 어마가 이번 주만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미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에서는 허리케인 하비가 상륙해 큰 피해가 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가 아닌 압박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clear about what our priorities are, that now is not the time for us to spend a lot of time focused on talking with North Korea, but putting all
또 한반도 비핵화가 정책의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일본 방위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해 눈에 보이는 형태의 압력을 계속 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러시아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평양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가 아닌 압박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 기조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ve been clear about what our priorities are, that now is not the time for us to spend a lot of time focused on talking with North Korea, but
지금은 많은 시간을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압박 조치를 가할 때라는 것입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이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모두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also said that everybody, including Russia, including China, need to do more to address the threat. This is a global threat.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는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범세계적 위협이라며 모두가 대북 압박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여러 번 밝혔듯이 우리가 찾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모든 선택 방안을 테이블 위에 계속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거듭 명확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미 군축대사가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5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최근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once again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onducting its sixth nuclear.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제사회 의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 정권이 계속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도발과 위협,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ct to prevent the regime from wreaking further havoc.
북한이 더 이상 국제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 정권이 진로를 변경하도록 각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employ all diplomatic means possible, including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국제사회는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 결정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준수를 북한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한대성 제네바 대표부대사는 북한의 조치들을 방어 차원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All military measures being taken by my country is an exercise of legitimate.
북한이 취한 군사적 조치들은 점증하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 정책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방어 차원의 조치는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 선물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 대사는 또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핵 억지력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해 눈에 보이는 형태의 압력을 계속 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과거 핵실험에 비해 폭발력이 컸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안보에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일본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을 포함해 일본을 확실하게 방위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거듭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오노네라 방위상은 이날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의 결의로 중국 훈춘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영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훈춘 내 수산물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훈춘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만강 쪽 대북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훈춘은 최근 몇 년 새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해 이를 중국 내부나 다른 나라에 되팔아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최신 대북결의 2371호 탓에 훈춘 내 수산물 업체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일정 금지했고 최근 중국 상무부는 이에 근거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취재를 통해 대북결의 2371호의 영향으로 훈춘 내 많은 수산물 상점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이 신문에 북한 수산물 수입이 막혀 수입선을 러시아로 돌리면서 수산물 가격이 50%에서 100% 가까이 올랐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냉동 수산물을 팔 수밖에 없는데 냉동 수산물은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훈춘 내 수산물 업체들은 안보리의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산 수산물 덕에 호황을 누렸습니다. 훈춘은 원래 간단한 오징어 가공업을 하던 곳이었지만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국제 수산물 가공 기지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산 수산물은 청정바다 이미지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중국산보다 30%에서 40%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과 11월 사이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 규모는 약 1억 7천만 달러로 전해 같은 기간보다 7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는 수조가 거의 모두 빈 상태로 그나마 일부만 러시아산으로 채워져 있는 훈춘 내 한 수산물 가게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수산물 교역상은 이 신문에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며 인구가 30만 명인 훈춘에서 만여 명가량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데 대북 교역이 중단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훈춘 임업 당국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훈춘이 가진 것이 수산물과 부동산뿐이라면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텅 비어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정은 압록강변의 대북 교역기지인 단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에 항의하는 단둥 수산물 업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정부에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로이터통신 등 해외 언론들은 수입선이 막힌 단둥 내 수산물 업체들이 밀수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 적경 지역에서 이런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관련 기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취재에서 훈춘 내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거절했고 외국 기자들의 취재가 공안에 의해 저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죠.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 관련 발언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트위터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정부나 군 경험이 없는 첫 대통령이고 부동산 재벌이며 TV 진행자였습니다. 소속 정당을 5번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로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글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도 공유할 수 있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확산됩니다.
This is quintessential Donald J. Trump. He uses Twitter as his main communication tool.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 연구소 AI 선임 연구원은 VOA에 트위터 사용은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트위터를 주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그가 트위터를 국제 무대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트는 1,430여 건, 하루 평균 6건의 트윗글을 공유했습니다. 주제는 건강보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 샬럿스빌 시위, 허리케인 하비 피해 등 국내 현안부터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의 전쟁, 런던 테러,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 국제 현안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현안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북한 관련 글은 32건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1월 2일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윗글은 주로 북한을 비난하고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주문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위터 글 수가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미국의 핵 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7차례 북한 관련 트윗글을 올렸고 북한이 2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던 7월에 5차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가 나온 8월에 7차례 트윗을 날렸습니다. 8월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서 북한과의 긴장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He has been very threatening.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이 발언이 담긴 영상을 트위터에도 공개하며 미국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11일에는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응해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공격을 위협했던 북한이 15일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설 때까지 미북 간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북한과 관련해 트위터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의회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윗은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북한의 32살짜리 독재자 김정은과 트위터를 통해 소리 지르는 시합에 돌입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에 대해 모호한 트위터 엄포를 놓기보다는 외교와 제재라는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크리스 쿤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외교는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하원 의원 61명은 8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 한국 담당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한국 담당 보좌관,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을 역임한 로라 로젠버거 씨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대북 발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So what I think we've seen on North Korea is the president has used at times very, very hot rhetoric and has also said things that are directly in contradiction with what other members of his administration has said.
로젠버거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가끔 매우 강렬한 수사를 사용했고 또 행정부의 다른 당국자들과 전면 배치되는 말을 해왔다며 이는 행정부 자체에 조율된 대북 접근법이 없다는 것이고 미국이 동맹과 적 모두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젠버거 씨는 이 경우 오판의 위험이 높아지고 미국의 대북 전략의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A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북 발언을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a two-edged sword because while it gives the president great flexibility and great opportunity.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북 발언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들과 북한 주민들, 전 세계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엄청난 융통성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신뢰도에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당일의 기분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전략에 따라 글을 작성한다면 트위터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트위터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a simple and repetitive message in clear language that taps into the angst and the suffering of the millions of North Koreans who are struggling.
서한을 작성한 조지 허친슨 국제 한국학 저널 편집장은 VOA에 트위터를 통해 전해지는 짧고 반복적이며 분명한 메시지는 억압적인 정권의 통치를 받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주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접근할 방법은 없지만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셉 디트라니 대니얼 모건 국립안보대학원장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은 여과를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최종 의사 결정이 아니고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take them very seriously. Very seriously.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 he's responding to, you know, issues, comments.
디트라니 원장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원장은 트위터 발언 뒤에 행정부 차원에서 정책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인 견해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러시아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불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한편 한국 국방부는 사드 장비와 자재를 내일 반입한다고 발표했고요.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가 우려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하면서 900만 달러를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있군요. 자, 오늘 한국 내 주요 소식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국-러시아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그러니까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한국 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추진키로도 합의했습니다. 네.
회담 뒤에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이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입장과 노력에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북한 정권의 핵 도발을 규탄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тел бы подчеркнуть, наши переговоры с господином президентом были весьма...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북핵 로드맵에 관심을 보여달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로드맵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 연습 중단을 동시에 그러니까 멈추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 정상회담 발표는 뭐 대개 뭐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거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중요한 건 실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 이후에 나오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청와대가 마침 브리핑을 했는데요. 두 정상 사이에 북핵 접근의 온도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러시아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하고 이번에 적어도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게 부득이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예.
거죠.
이런 요청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북한의 병원 등 민간 분야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윤 수석이 전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해마다 4만 톤 정도의 아주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과 관련돼서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경우 남북한과 러시아가 철도와 전력의 연결, 또 북한을 거치는 가스관 연결을 통해 모두가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데 두 정상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고 윤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예. 자유무역 협정 FTA 추진도 관심을 끄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 유라시아 FTA를 위해서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러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옛 소련의 다섯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인데요.
예.
이 국가들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또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해서 경제협력 잠재력이 아주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은 또 2020년까지 두 나라의 교역액을 연간 3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인적 교류도 해마다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참고로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 7,60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남북한의 교역 규모가 앞으로 3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후에 한국 통일부가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시에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 대변인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앞서서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은 종종 나오는데
나라.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에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상당히 큰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그러니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제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그 미국 지질조사국의 탐지 결과 인공지진 규모가 6.3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때보다 방사능 유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저희가 알다시피 핵실험 후에 다시 규모 4.4 정도의 2차 함몰 지진이 발생해서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 6차 핵실험 뒤에 풍계리에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산사태가 발생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 뭐 지금까지 중국이라든가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방사능 낙진이 발견됐다는 포착됐다는 그런 소식은 아직까지는
예.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만 봤을 때는 풍계리 주변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데일리 NK 등 일부 대북 매체들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6차 핵실험 당시 집안의 천정이 흔들리고 벽이 갈라져서 북부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 정부가 뭐 일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 소식이라든가 어떤 뭐 핵실험 뒤에 여러 가지 뭐 무기 실험 뒤에 여러 가지 결과 또 한국에서 사드에 관해서 환경 영향 평가가 있듯이
예.
그런 거를 자세히 그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이제 정부에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 정부는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주민들로서는 이제 방사능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처 이런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그 대북 소식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북한 정부는 뭐 핵실험 직후에 중대 보도에서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능 물질 누출 현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이 투명성 면에서는 아직 이제 확보가 안 된 거죠.
예.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한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사드의 잔여 장비를 7일 경상북도 성주의 주한미군기지에 반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사드 포대가 처음으로 완전체를 갖추고 이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발사대 4기와 또 보강공사를 위한 포크레인, 배터리 등 공사 장비 또 자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드 포대는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이제 발사대가 총 6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X밴드 사격통제 레이더, ANTPY2 레이더가 필요하고요. 또 화력통제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장비들이 들어온 반면에 그 총 6개 가운데 2기만이 반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나머진 이제 4기는 다른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발사대 그 4기를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뒤에 반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전에 밝혔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북한 정권이 지난 7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드의 임시 배치를 미군과 협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예. 미국과 한국, 일본 국방당국이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한 회의를 열었군요.
네, 한국 시각으로 6일 오전 세 나라 국방당국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세 나라가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하고 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세 나라 간의 상호 운용성 증진을 강화해 나간다는 그런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미국은 특히 이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 등 기존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예.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원유 공급 차단, 아무래도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네.
또 의료 수출 금지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들이 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북한의 거의 대부분의 수출 품목을 다뤘고 이제 남은 건 옷과 섬유 제품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유 공급 차단과 함께 옷 섬유 수출을 막는 방안이 앞으로 유엔 안보리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서 밀고 또 당기기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희도 뉴스에서 몇 차례 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북한의 의료 수출 비중이 상당하죠.
맞습니다. 중국 해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8억 달러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서 직물을 수입한 뒤에 의류를 가공해서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네.
의류 수출은 지난해 북한 전체 수출의 2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편물을 제외한 의류 수출액이 2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의류 수출이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 업체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의류 생산을 많이 위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로이터통신은 북한 내 의류 생산 비용이 중국보다 무려 75%나 싸기 때문에 대북 위탁 생산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광물 수출 제한 때문에 섬유 제품 등 임가공 제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의류 수출을 금지할 경우 북한 정권의 돈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스포츠 소식을 하나 준비하셨군요.
예. 그 한국 축구 대표팀이 5일이었죠. 우즈베키스탄과 0대 0으로 비기면서 이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예.
이 월드컵 본선 진출은 국가의 뭐 큰 명예이기도 합니다만 또 많은 배당금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대표팀에 이제 이익이 됩니다.
예.
한국은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로 적어도 100억 원 달러로 환산하면 한 880만에서 900만 달러 정도를 챙기게 됐다고 한국 언론들이
예.
전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만 나가도 상당히 큰 돈을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출전 배당금. 이게 본선에 진출하면 적어도 이제 조에 편성돼서 세 게임을 치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액수가 600만에서 700만 달러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출전 준비금까지 더하면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좋아서
네.
이제 16강에 올라가고 8강, 4강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경기를 할 때마다 수백만 달러의 배당금이 이제 추가로 붙게 됩니다.
네.
참고로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은 이 때문에 총 배당금으로 3,400만 달러를 받았었죠.
예.
또 준우승에 그쳤던 아르헨티나 역시 2,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월드컵 축구는 단일 그 운동으로는 세계 최대 그 스포츠 행사인데요. 국제 축구 연맹 FIFA는 월드컵 축구 한 일을 통해서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유럽에서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 달걀이 세계 40개 나라에 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홍콩 같은 유럽연합 이외 나라들도 16개국이나 포함됐습니다.
예.
또 미국과 이집트가 8년 만에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먼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유럽산 달걀이 세계 40개 나라에 퍼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유럽 각국에서 속속 발견돼서 지난달 이후에 파장이 계속 커졌는데요.
예.
비테니스 아드리우 카이티스 유럽연합 보건 담당 대표가 이 사태 현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에스토니아에서 열었습니다.
예.
이 아드리우 카이티스 대표는요, 유럽연합 회원국 28개 나라 가운데 이 24개 나라에서 문제 달걀들이 유통됐다고 밝혔고요.
네.
유럽연합 밖에 16개 나라에도 수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밖에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포함됐습니까?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에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같은 중동 국가들이 있는데요.
예.
중국 본토와 한국은 유럽연합 측이 공개한 명단에 없습니다.
유럽연합 명단에는 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살충제 달걀 파문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럽연합 측 발표는요, 유럽산 문제 달걀들이 유통 수출된 것이 확인된 사례들을 모아서 공개한 거고요.
예.
한국에서는 유럽 소식이 알려진 뒤에 자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사례들이 나온 겁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시민들의 걱정이 많아서요. 식당에서는 달걀 없는 비빔밥을 팔고 학교 급식에서도 달걀 반찬이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제 소지가 있는 달걀들을 폐기시키기도 하고요. 성분 검출량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는 등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예.
이 살충제 달걀이 나온 농장 일부가 오히려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논란에 이어서 생대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에 몸에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 사례들까지 알려지면서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달걀에서 어떻게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겁니까?
네, 유럽에서 문제가 된 이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는요, 이 방역업체들이 바퀴벌레나 벼룩, 개미 등을 제거할 때 쓰는 맹독성 물질인데요.
예.
가축에는 당연히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이웃나라 벨기에 양계 농가에서요, 이 닭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알을 낳는 달걀 직접 뿌리고 사료에 섞어 먹도록 한 결과 그 성분이 달걀 몸에 흡수돼서 오염된 달걀을 낳은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달걀이 유럽연합 각국에 유통됐고요.
네.
유럽 밖에서도 수출이 된 거죠.
네. 사태가 시작된 유럽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사태 발발 후에 유럽 각국에서는 양계 농장 수백 곳이 문을 닫았고요. 시중에 유통된 달걀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두 명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오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어서 사태 재발 방지 또 전반적인 식품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가 8년 만에 합동 군사훈련을 다시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과 이집트군이 11일 동안 진행되는 브라이트 스타, 밝은 별 합동훈련을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걸로 이집트 국방부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예.
이 훈련이 마지막으로 실시된 게 지난 2009년이었는데요. 8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이 8년 만에 이집트와 합동훈련을 다시 한다라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한 겁니까?
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당국자가요. 구체적인 훈련 일정, 장소 등에 대해서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가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집트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오는 일요일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북부도시 알렉산드리아 서쪽에 그 새로 만든 모하메드 나집 기지에서 두 나라 군대가 합동 전술 훈련을 합니다.
예.
어떤 전술을 연습하는지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8년 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브라이트 스타에서는 이 두 나라 공수부대가 C-130 수송기에서 낙하 훈련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두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이 왜 지난 8년 동안 끊겼던 건가요?
이 브라이트 스타는요, 지난 198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데요.
예.
2009년 마지막 훈련 이후에 2011년에는 이 중동 일대의 이 대규모 민주화 시위, 아랍의 봄 여파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되면서 잠정 취소됐습니다.
예.
다음 일정이었던 2013년은 또 수도 카이로에서 보안군 병력이 800명이 넘는 시위를 살해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 정부가 항의 의미로 합동훈련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후에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브라이트스타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된 그 해죠. 2013년 군부를 이끌던 압델 파타 엘시시 국방장관이 이집트 역사상 첫 민주선거로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는데요.
예.
이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LCC 대통령을 일절 만나지 않았고요.
예.
이집트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 향상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정상 간 교류가 끊기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 협력 사업들도 자연스럽게 중단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훈련을 재개한다라는 건 두 나라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이집트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집트 국방부가요 성명을 냈는데요. 브라이트 스타합동 훈련은 양국 군사 관계와 협력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예.
일단 군사 분야에서부터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가 풀리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이집트를 중동의 주요 동맹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던 이 LCC 이집트 대통령과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예.
미국 새 정부가 이집트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시작한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두 정상은 또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다시 한번 회동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이집트를 상대로 해서 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 삭감 또는 지급 연기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예.
큰 틀에서는 관계 회복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평가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오바마 정부 때 안 좋았던 이집트와의 관계가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집트 정권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평가가 달라진 건 아닌데요. 이집트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 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 젊은이들을 체류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는 프로그램, 이걸 이제 폐지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일명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제 법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요. 다카 프로그램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자 법에 어긋나는 조처라면서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이민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미국에 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민자를 제한한다는 건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폐지는 아니고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가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만약 6개월 안에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불법 청소년, 그 체류 청소년들이 이르면 내년 3월 초에 추방될 수가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의 발표에 앞서서 이 인터넷 사부 연결망인 트위터에 다카와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일할 준비를 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 다카 프로그램이 전임 오바마 정부 때 마련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카 정책을 마련해서 2014년에 확대했는데요.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소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2년마다 추방 유예 자격을 갱신해주는 정책입니다.
예.
이 드리머라고 부르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한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예.
이들 중 상당수가 멕시코나 중미 국가 출신이고요. 대부분 현재 미국에서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고 미군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에 의회가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의회 쪽 반응은 어떤가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역시 그중 한 명인데요.
예.
라이언 의장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본인의 잘못 없이 미국에 입국한 젊은이들이 미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상원과 하원이 협력해서 영구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도요. 앞서 다카 프로그램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라이언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에 미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8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8도. 희천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8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8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에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8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 웅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7도. 삼지연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북부 섬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어마가 카리브해에 있는 상트마텐과 상트바르텔레미 등 몇몇 프랑스령 섬을 통과하면서 홍수와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5등급으로 세력이 커진 어마가 오늘 미국연 버진 아일랜드를 통과해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차례로 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께 어마가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는 허리케인에 대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릭스컷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피하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데 두 사람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지만 원유 공급 중단은 민간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년간 진행된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20차례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올해 3월과 7월 사이에도 시리아군에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며 목격자와 피해자, 의료진과의 인터뷰 내용과 위성사진, 현장사진,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는 지금까지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해왔습니다. 보고서는 화학무기뿐 아니라 시리아 사태가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규정과 인권 규정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이는 주로 민간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를 폐지한 것은 잔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카의 수혜를 받았던 청년들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발동해 도입한 뒤 2년마다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고 의회의 후속 입법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라카인주에서 모든 사람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레제프 타이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 분자들이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겨냥해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많이 사는 라카인주에서는 최근 반군과 정부군 간 충돌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로힝야족 약 13만 명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가 이번 폭력 사태를 이용해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치 외무장관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와 사진이 돌아다닌다며 이는 테러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난민 할당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제기한 소송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럽연합이 해당 제도를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대거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몰려들자 두 나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난민 16만여 명을 2년에 걸쳐 회원국들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그리고 루마니아는 난민 할당 조치에 반대해왔습니다. V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